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주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같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 제목이 토라. 토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토라,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의 계승,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은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묵시라는 말이 뭐냐? 비전이라고도 많이 번역되는데, 묵시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 제대로 좀 번역을 해놓았는데, prophecy 또는 revelation,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를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특별히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악한 감정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렇겠지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또 반성하게 하는 동기로도 쓰시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시대 정신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작동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조차, 특별히 기독 지성인들조차 무책임하게 거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영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비판하고 난도질한다고, 혀라고 하는 칼로 난도질한다고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물론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사랑하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람들 서로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특별히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몇몇 분들이 저 교회 이렇게 찻길 쪽에 보면 이렇게 45도 경사가 진 언덕백이 있잖아요. 그 몇 분이 잡초를 뽑고 있어요. 그것도 엘리베이터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거기 잡초 뽑는 데 일에 동참해서 한 서너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가면서 하나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복 주세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다 가리고 하시는데 복 주세요 하나님. 교회 곳곳에 그래도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사랑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교회 사랑하는 모습, 우리 교역자들이 부족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모습, 전 교회 전문가는 여러 교회들을 알아요. 참 감사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생명 다해 교회 사랑하면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교회들이 어렵다고 난리를 쳐도 그 교회는 됩니다. 믿습니까? 기쁨의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에요. 교회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그것 보고,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저렇게 교회 섬겨야 되는구나, 희석시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제껴놓고 믿는 자들조차 묵시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사로 말씀을 거역해요. 당장에 징계가 없다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의 행하거니와, 방자해진다는 것은 교만을 넘어서 폐역의 길로 나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벌거숭이가 된다, 수치를 당한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답니다. 멸망.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캐논이란 뭐냐? 기준. 자로 재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정확 무오한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흐트리면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많은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학도 잘못하면 계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성경을 인간의 말로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분히 철학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기쁨의 교회 교육자들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명한 삶의 기준, 성도로 살아야 될 확고한 믿음의 가치 기준을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벌거숭이 되거나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고 답답한 현실에 처합니까? 한국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갑니까?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여기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돌합니까?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남성분들 존경하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파닥파닥파닥 한순간에도 믿음 약한 사람 마음이 왔다갔다 할 겁니다. 당연한 싸움이에요. 한 성도가 말씀의 절대적인 확고한 기준을 자기 마음에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성이, 이 민족이, 이 세상이 더 복음화되고 부흥해야 될 또 하나의 절실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방자한 자들, 망할 자들이 많아지면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동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지배하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와 교회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 또 우리 개인의 영적 현실을 보고 어이구야 힘들다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가 되어져 버리면 나라의 미래만 암담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찌꺼기같이 소수로 전락하고 핍박과 시련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영적인 현실은 점점 암울해져 가잖아요. 천년의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의 유업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홀짝홀짝 다 마시다가 보니까 점점 거기는 영적인 세력들이, 엉뚱한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언적으로 선지적으로 내다보고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선지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미리 영적인 판도를 앞서 내다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데 왜 저러나? 유럽 교회가 왜 몰락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교회가 세계 선교한다고 막 바깥으로 다녔지만 정작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 신앙 교육, 신앙의 전수에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과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학교에서 엉뚱한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이따위 말을 하고, 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신학적 흐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그렇게 무장하고 교회 현장으로 투입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어떻게 확신 있게 가르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비교적 한국의 신학교는 건강하고 보수적이지만 언제 이러한 인본적인 영향들이 침투할지 몰라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말씀을 올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도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왜 희귀했을까요? 하나님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예사로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 계속 들려주십니다. 왜? 재미나거든요. 계속 무시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방자히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 안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는데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입 딱 다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너져요.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시련에 빠지고 나서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가지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다시 시련에 빠지고,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통일되고 부흥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불같은 기도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의 부흥, 통일의 비전들 왜 믿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게 기도하여 크고 은밀할 일을 취하고 보이는 자리까지 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돼요. 확신으로 오게 돼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붙잡게 되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오늘날 지식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에요. 확신. 독선이 아니라 확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포항 도성이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시청에서도 세력을 얻고, 포스코에도 세력을 얻고, 죽도시장에서 세력을 얻고,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세속화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 자꾸 저 구석으로 코너로 몰리잖아요. 어떻게 이 압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만 지식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파워게임이에요. 영적인 파워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화,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권능,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덧입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도가 가르쳐주잖아요. 복음서까지 기도, 구약적 전통의 기도가 침묵 묵상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구약에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파워를 구할 때는 합심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칼을 잘 써야 돼요. 자기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돌아볼 때가 그때 눈물의 기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위기의 때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하면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종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듣는다고요. 올해 우리 모토가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들어요. 순종해요. 종은요 기분 내키면 하고 스틀리면 안 해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알고도 고치지 않는 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진노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한 10년쯤 목회하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좀 알잖아요. 다는 아니지요. 그런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존심에 묶여있고 은밀한 죄에 묶여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한에 묶여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 풀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순복하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도하는데도요. 몇 년을 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풀어지면 그 자아가 죽으면 그거 놓으면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흘러갈 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컥 삼켜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과 위로와 축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축복을 위하여 때로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징계하듯이 징계하시고 때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립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사랑으로.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5절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기는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속에 성화되지 않은 죄가 드글드글 하는데 하나님께 채찍 맞을 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육신의 자식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의 자식들은 우리에게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목사님, 저는 징계가 없는데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의인이거나 완벽한 의인이거나 아니면 사생자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요, 한 30여 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크고 작은 꾸지람, 물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더 많지만 맴매도 맞고요, 징계도 받고요. 야, 박 목사는 무슨 잘못을 그래 많이 했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연단의 과정,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미리미리 알아차려서 하나님이 손댈 데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세속의 즐거움 가운데 깨어있고 또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자기 삶에 딱 견고한 기둥처럼 반석처럼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을 붙드는 자,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그 기준으로 삼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벽 성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틈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순간순간 버텨내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하지만은 이거 제 개인 말씀 암송 카드예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 카드를 붙잡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념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안간힘을 써야 돼요. 이 패역한 세대, 이 많은 도전이 있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퍽 퍼져 있어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목사들도 가지고 놀아요. 교회 가지고 놉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순장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말 깨어서 악한 날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승리함으로 능히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죄로 부지런히 계속 영어로 saturate, 완전히 온몸에 배어들도록, 전인격에 배어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 이 지역뿐만 한국교회에 청신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월 28일에는 이제 금요 심야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설교도 길게 안 할 겁니다. 그때는 한 시간 통성기도 시킬 겁니다. 영적 해병의 영적 기초 처리가 한 시간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식욕도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전과 달리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도가 이 성전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확고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에 직접 주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